오늘은 우리가 특별한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 이렇게 얼굴 보고 표정을 잘 관리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굉장히 어색한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데. 새해가 되려면 아직 한 달이 남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하시고 잘 설명을 할 테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9월 7일은 유대인들의 새해 로시 하샤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때를 나팔절이라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나팔을 뚝 불면서 새해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 이슬람들, 무슬림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난 7월 30일에 살람 마을 히즈라라고 해서 새해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대강절이에요. 이 대강절은요, 꼭 알아야 되죠. 우리 예수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인 새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한 건데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이제 의미 알았으니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가 일반적인 이 세상의 시간을 말하면 크로로스라 해서 그냥 쭉 흘러가는 시간, 2021년 11월 28일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이제 기억하면서 신앙적으로 정한 절기 이 대림절을 우리는 이제는 새로 시작해서 이때 첫 주부터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이 무엇이냐 하면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오다, 온다 라는 뜻의 라틴어 어드벤트에서 유래한 어드벤투스를 말합니다. 그것은 성탄절 전 4주간을 이제 우리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교회력인데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새해가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대림절에 특별히 함께 나눌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인데요. 대림절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러 오신 예수님. 여러분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평이하게 보면 쉽게 보이는데 은혜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는데 쉽지 않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은혜가 쉽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고 부어주고 이렇게 하는 말씀이구나 어떻게 생각하려는지 몰라도 그 말씀하고 그 생각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 이 원본을 보고 해석하면은 이런 뜻입니다. 은혜를 대적하는 은혜, 은혜를 대체시키는 은혜라는 뜻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좀 어렵죠? 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은혜란 말은 은혜 위에 할 때 은혜 그것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 율법의 은혜를 대처하는 그 은혜가 대체하는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이 더해주신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신학적인 표현을 사용하는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려 오신 예수님 하면서 그 첫 번째 은혜를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을 지칭하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율법이 은혜가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율법이 은혜가 될 수 있는가? 구약의 모세 시대의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만적인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사회는 무법천지였어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A라는 사람이 있는데 B라는 사람이 아주 애지중지 여기는 어떤 뭐 소라고 할까요? 소를 한 마리 갑자기 가서 훔쳤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B라는 사람이 A라는 집에 찾아가서 복수 차원에서 그 집을 완전히 불을 태워버리고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오고 그 집에 있는 아내와 자식들을 다 없애버려도 되는 전혀 문제가 없는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그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기 전에 그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어요. 왜 그러냐? 율법을 주면서 너 그러면 안 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소에는 소. 소에는 소란 말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상 더 이상 소를 뺏어갔으면 소만 찾아오든지 아니면 소를 소에 그 수입 소를 한 마리를 끌고 오든지 이렇게 해야지. 불을 태운다거나 사람을 잡아 죽인다거나 모든 것을 빼앗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한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이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은혜지요.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은 강압적이고 폭압적이고 잔인한 인간의 악한 속성을 금지시키는데 목적이 있었으니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최소한의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당시 야만 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는데 그 백성들은 그 야만인들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택한 구별된 백성이다. 나의 나라 안에 법 안에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법을 준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거죠. 여러분, 그럼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친히 하나님께서 기록하셔서 모세에게 전해준 두 돌판 십계명이 기초죠. 율법이죠. 근데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구두로 모세에게 전해준 다른 계명들, 이것이 있는데 그것을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걸 보고 모세오경이라 이래 해요. 그니 모세오경은 토라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도 이스라엘 장로들이나 백성들은 613개의 계명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게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랍비의 전승에 따르면은 613가지 율법 외에 더 많은 율법이 있는데 모세가 그 모세오경에 다 기록하지 못해서 그렇지 더 많다. 그래서 사람의 입으로 내려오는 율법이 많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막 그냥 기록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율법을 해석하는 책이 미드라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모세오경 주석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너무 말이 안 되는 것도 율법이라고 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만 해도 유대인들은 그런 것을 율법이라고 막 지키고 있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규정을 더 거기에다가 추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이다, 이건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의 본래 의도는 정말 희석되고 너무 과하다 할 정도로 잘못 해석이 되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그 율법을 지킨다고 도무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냥 억지로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다음에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의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의 계명은 하나님의 율법과 너무 상반된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 사람들을 구속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자꾸 강조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기 위한 물질도 고르반 외치면 이것은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다 이렇게 말만 하면은 내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성전 기금, 성전을 관리하는 돈 기금을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율법이 아닌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자꾸 율법으로 둔갑시켜서 사람을 올가매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사람의 계명을 명확하게 딱 구별시켰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거예요. 종교개혁이 16세기 1517년 마틴 루트로부터 개혁이 됐는데 그 전에 가톨릭이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지으면서 성전 공사하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 그 빌미로 면제로 불을 판 거예요. 여러분 여기 돈 호주머니에 돈 넣어서 헌금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죄도 사해지고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죄가 다 용서됩니다. 돈을 넣는 순간 그냥 용서됩니다. 그 돈을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성경에 없는 일을 이야기를 믿고 그냥 그 또 돈을 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또 종교 지도자들은 돈을 내라고 막 강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의 계명은 인간의 종교적 열심으로 만들어낸 것인데 그걸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크게 잘못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사복음서에 가르친 거예요.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에게는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는요 아주 신랄한 비판을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격했습니다. 왜 그렇게 공격했느냐?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격한다고 하지만 자꾸만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사람들을 자꾸만 얽어매고 사람들에게 고난을 줬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럼 율법의 본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율법은 복음서 곳곳에서 나오는데 그 중에 그냥 하나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까지는 뭐죠? 율법이에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 말씀은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하는 그 말씀의 율법까지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 거기까지만 알고 있어? 거기까지만 알고 있다면 너희들은 율법 잘못 알았어. 내가 말하는데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고 형제를 미워하고 그럼 살인지다, 그런 사람들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그 뜻을 더 높은 수준으로 확 끌어올리신 것입니다. 율법의 속성, 율법의 본래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시는데 본래의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다 하고 설명한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그야말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 예수님 이렇게 설명했을까요?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너희들이 자칭 의롭다고 하는데 의로운 거 하나도 없어. 다 죄인이야 하는 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또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괜히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왜냐하면은 너희가 지금 율법을 다 지켜서 자칭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너희들 모두가 다 죄인이다. 모세가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너희에게 준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오기 전까지 내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너희가 조금이라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다. 너희를 다른 나라 모든 열방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줬다. 너희가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 율법 줬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왔다.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여기 왔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의 은혜의 율법을 종교 지도자들이 변질시켰는데 은혜를 준 그 처음 율법 위에 예수님이 이제는 뭐라고요? 새 은혜를 내가 더하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읽었습니다만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선하지만은 결국 다 지킬 수 없으니 사망의 법이다. 결국은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의 새 법 은혜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러 오신 이 예수님이란 이 단어를 명쾌하게 설명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트리니티의 신약학 교수인 A.D. 칼슨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율법을 주심은 은혜로운 일이다. 하나님의 멋지고 아름다운 선물이었다. 하지만 최고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졌다. 바위 틈에 숨은 모세에게 보여주신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드러났다. 율법의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은 새 언약, 궁극의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신 것이다. 이는 옛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이며 새 언약과 이어져 있다. 너무나 명쾌하게 설명을 했어요. 맞으시면 아멘. 아멘. 모세를 통한 처음 은혜의 율법으로는 사람이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는 죄가 무엇인지 깨달았고 이 새 은혜를 부어주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로고스는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꼭 설명한다면 principle, 원리, 어떤 생명 핵심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로고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왜 오셨느냐? 모세가 준 그 은혜로 준 그 율법 위에다가 새 은혜를 덧입혀서 그 은혜를 대체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뭐냐면은 그들이 생각할 때 육정으로나 혈육으로나 혹은 사람의 뜻으로 되는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모셔드리면 하나님 자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란 말은 뭐죠?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거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 된 것이 아니고 오직 뭡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러 오신 예수님을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를 짓고 실수를 하면 마음이 아프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주신 참된 은혜 가운데 거한다면은 여러분 그건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다시 돌이켜서 은혜 대신 예수님께 나오면은 더 큰 은혜를 회복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은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림절은 뭐냐? 그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성탄절인데, 또 동시에 이중적 의미가 있는데, 마지막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때, 이게 뭐냐? 대림절이에요. 그래서 대림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우리가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우리가 그런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고등 종교에는요, 꼭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크로노스의 인력, 이거보다 자기들의 종교의 그 시작 기점, 이 날을 정해놓고 그 자기가 정하는 어떤 그 신의 대상에게 나아가는데,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 대림절이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출발하는 첫 주 새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 다 여러분 뭘 합니까? 유대인들도 뚜 하면서 그때 뭐 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다 회개해요. 요음키프 뒤에 나중에 다 회개하는 거 나오는 거예요. 뭐 이슬람 회개한 거 다 나오는 거예요. 자꾸요. 우리 기독교는 뭐냐? 우리가 그동안 지난주까지 하나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날을 사모하면서요, 회개를 시작해서 우리 마음 영혼을 정하게 해서 주님을 맞고 기다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뭐냐? 대림절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래,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림주간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하느냐, 뭘 어떻게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느냐,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세 가지를 했어요. 첫째는 회개했어요. 두 번째는 구제했어요. 세 번째는 선행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오늘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에 첫 번째가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건 뭘 말하냐면은 기록된 율법에 우리 영혼을 한번 투사시켜서 내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율법보다 더 한층 수준 높은 새 은혜가 있어요. 그 새 은혜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그 은혜인데,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가 적용시켜야 되는데, 특별히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새롭게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은 그냥 일반적으로 사랑, 뭐 좋아서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이 뭐라고 했습니까? 도무지 좋아할 수 없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변함없이 존중하는 것이 사랑이다 했습니까? 이게 참 힘들지 않습니까? 희락이 뭐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남이 잘 되었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능력. 화평이 뭐죠?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까다로운 사람과 불평하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는 지혜. 인내가 뭐죠?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금홍양이라도 언젠가는 사람 되겠지 하고 참고 기다려주는 것. 자비는 뭐죠? 나에게 크게 잘못해도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조건 없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는 것. 이 자비. 양선이 뭐죠? 나에게 전혀 유익이 없어도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선하게 대해주는 것. 충성이 뭐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번 약속하며 끝까지 지키는 신실함. 이게 충성. 온유는 뭐죠? 내가 충분히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그 힘을 쓰지 않는 성품. 마지막 아홉 번째 뭐죠? 사람과 사람 앞에서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안 할 것은 안 하고 할 것을 하는 능력.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자,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냥 주변에 익숙하게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인색했구나. 내가 용서하지 못했구나. 내가 미워했구나. 내가 시기했구나. 내가 불평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돌이켜보면서 용서하고 사과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뭐냐면은 대림절에 이제 우리가 이 성탄절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참회하고 회개하면서 그리고 또 그렇게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 예수님 오신 일 성탄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 이게 바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에게 사랑의 선물로 구제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에게 은밀한 중에 주님의 마음으로 돕는 거예요. 이걸 뭡니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옷이 없는 사람이 옷을, 음식이 없는 사람이 음식을,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병든 자에게 문병을, 이걸 직접 한번 실천해보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의무감이나 억지로 하거나 체면상 어쩔 수 없이 하지 말고 기쁘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제할 때에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뭐 해야 된다고요? 구제하는 거. 여러분, 지금처럼 세상이 각박하고 어려운 때 남을 돕는 거 쉽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천국 백성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짊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흩어 나눠줘야 되는 거죠. 아유, 이런 거 어떻게 그냥 실천할까? 잠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운전하러 갈 때, 하고 갈 때에 미리 좀 돈을, 잔돈을 좀 이렇게 좀 바꿔 놓는 것도 좋아요. 차를 타고 신호등에 딱 가 있을 때에 홈리스들이 주변에 있어서 이렇게 걸어오면은 큰 돈이 아니라도 그들의 얼굴 외면하지 말고 창문을 내려서 좀 집어서 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어느 사모님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예수님 만났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어디서 만났습니까? 하니까 오늘 길가에 가다가 보니까 거기에 그 길모퉁이에 홈리스가 서 있는데 이제 사람들 돈을 이제 주고 막 그러고 하는데 내가 그냥 싹 지나가는데 내가 돈을 꺼내려 말자 신호등이 딱 바뀌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 얼굴을 딱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그 사람 얼굴이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쭉 다시 돌아와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렇게 왔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그분이 깜짝 예수님이라 나는 생각해요. 홈리스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모님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거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겁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손을 벌리는 사람에게는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구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여기 도울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럼 여러분 구제 헌금을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구제 헌금을 드리면 교회에서 그걸 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요, 이 초대교회부터 선한 일을 이제 하는, 선행을 하기, 하는 것을 이 대림절에 이제 실천해야 되는데,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대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의 영혼을 이제 집중해서 작정해서 섬기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성경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를 이 성탄절,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지나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섬겼던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해 온 분, 더 기도를 이번에 하면서 집중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하고 섬겨도 그 사람 거절하고 거부하고 믿지도 않는데, 이제는 내 기도 속에서 빠져버렸는데, 아니에요. 다시 그 사람을 넣어서 기도하면서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목숨은 자기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내가 포기한 그 사람에게 오늘이 마지막 기회도,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절해도 싫어해도 성령님께 구하고 또다시 겸손히 섬기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대림절은 오신 예수님의 그 성탄을 기다리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런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을 맞을 깨어있는 신부와 같은 그런 영혼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대림절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의 신앙생활을 좀 정리하고 복잡한 생각들을 좀 버리고 새롭게 예수님을 맞을 영적 새해,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영혼의 점검이 필요해요.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했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하면서 구제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가장 귀한 일,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대림절에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잡한 일상의 일을 잠깐 내려놓으십시오. 세 가지를 기억하고 기도로, 기도 제목을 삼고 그렇게 실천하면은 영혼이 투명해지고 건강해지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새롭게 주님을 맞는 그런 놀라운 성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번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정말 이 세 가지를 잘 실천해서 이번 성탄절에는 그 어느 때보다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와 감동과 기쁨이 충만하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